오늘 이 저녁에는 제가 두주 전에 이제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그 나누었던 그 베들레헴에 관한 것과 연결지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통치하시는 관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미가서가 이 베들레헴과 관련해서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선지서, 소선지서도 다 포함하지만 이 미가서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구약의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할 때 핵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또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이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그 남은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에 있어서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주권이 뭐예요? 권리입니다. 권리. 가장 중요한 권리. 그러니까 국가가, 나라가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의사를, 자신들이 어떠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력,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독립국가를 이야기할 때 주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성할 때 국가의 4대 요소가 뭐냐면 영토, 국민, 정부,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을지라도 그 땅을 다스리는 정부가 있지만,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정부가 다른 나라에게 있다면 그 나라는 주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조선이라는 땅에 땅도 있었고, 조선이라는 땅에 땅도 있었고, 국민도 있었고, 그 총독부라는 그 정치하는 정부 기관이 있었지만, 그 조선이 주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주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형성할 때그 스스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누가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이 생겼어요. 엄청난 전쟁, 뭐 전쟁은 인위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고들 같은 경우,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생겨서 나라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질병이 생겨서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혼란을 줍니다. 그때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시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아마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침묵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의 운명까지 결정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그 미가서를 통해서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서만 뭐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온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도 좌지우지 하시지만 다른 나라, 그 주변에 있는 정말 강대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 아수르, 뭐 바벨론, 나중에 페르시아까지, 지금 오늘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세요?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미가는 얼마나 더 큰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이제 1년 이상 전쟁이 돼가지고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망명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좀 심각하게 보지만 그들이라고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들이 어디에서 왔냐면 시리아를 비롯한 이라크 그런 곳이에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고 정부가 있다고 하지만 안전하지 않아요. 군벌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안전한 곳에서 키우고 싶은 것은 당연한 욕심이에요. 지금 미국으로 많은 어떤 망명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시카고도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의 그 부모들의 그 마음은 너무나 분명해요. 자녀 때문에 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들이 고민하는 고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고민을 하고 아픔을 겪지만 물론 스트레스가 우리의 질병에 엄청난 영향을 주지만 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답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떠한 한 시대의 종말,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가의 마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멸망을 이야기하지만 그 멸망은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과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6.25라는 엄청난 전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그 한반도에 그 엄청난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한 목사님의 그 신문 칼럼을 우연히 읽게 되었어요.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원래 밑바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교회가 밑바닥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 밑바닥이 아닌 이제 위에 올라오니까 나라에 많은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도 퍼센티지로 따져보면은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한 중요한 그 정치인이 결단을 했는데 제가 결단한 것을 읽어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도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독교가 어쨌든 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뭐 신뢰도가 30%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난 리더십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미국은 더하죠. 자, 우리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실함을 경험했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관성 있게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좀 좋아요? 기분이 편안해요? 아니면 두려워요? 하나님이 신실하다.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환경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딱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 바람이 나는 갈대와 같아요. 사람은 정말 뭐 저를 비롯해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미가서와 관련해서 예수님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해요. 미가서는 구약의 그 선지서들 중에 작은 분량이에요. 뭐 우리가 몇 장이 있냐 말은 그런 것으로 성경이 뭐 선지자의 역할이 크다 작다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 또 장수라든지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가 우리에게 또 아무래도 말씀을 읽는 데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미가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또 읽어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선지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를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로마의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 호적을 본적을 다 본적지에 가서 등록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전체가 움직이는 로마 식민지를 포함한 그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신의 일을 추구하고 자신의 하신 말씀들을 이루어가는데 그 제일 핵심되는 기준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일관성, 신실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뭘 것 같아요? 율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제일 노여한 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것도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일관성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솔직히 미가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의 중심, 북이스라엘 우상의 중심이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예루살렘도 우상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그 시내산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분명히 이렇게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심판이라는 것은 좀 두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이 종말 심판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심판은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8절을 예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막 경험하게 될 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함을 경험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 이렇게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능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막 두려워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요, 정말. 그리고 그 두려워함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드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막 나갑니다. 절제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혼란한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면 막 두렵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성탄절 기간이에요. 올해는 좀 유난히 이렇게 보면은 더 이렇게 밖에를 봐도 또 나름대로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뭐 제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막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인가 좀 익사이팅한 그런 것들을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그 은혜, 기다림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그 기다림은 준비된 자들의 기다림이 되어야 돼요.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다린다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미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신실함,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분명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신실함에, 하나님의 일관성에 정말 최고는 뭐냐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서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뭡니까? 용서의 용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은 정말 기쁜 날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수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전후작으로 해가지고 한 2년 이상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한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그러한 죽음이 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세상의 죄가 그렇게 악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악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는 일본의 식민 통치를 겪었잖아요. 혹시 독립기념관에 가보셨어요? 그 독립기념관에 가면 요즘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고문받고 막 했던 그런 것들이 나와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제가 학교 가가지고 잘 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뭐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학교 가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가면은 신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보여주고 들어가는 그 학교 입구에다가 내놓은 것이 뭐였냐면 5.18과 관련된 사진들이었어요. 뭐 탱크, 막 사람들 막 죽어 있는 거. 뭐 그거에 대한 거 누가 했냐 막 그런 거 뭐 다 떠나서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6.25 전쟁은 어때요? 베트남 전쟁은 어떻습니까? 우리 2차 세계대전은 어때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한 명 한 명을 나중에 그 독일 이후에 전범 재판할 때 그 유대인 학살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잡아냈잖아요. 그런데 그들 한 명 한 명을 살펴보면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평범하다고 하지만 그 안에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우리 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자,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베들레헴을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단순히 어떠한 그 절기로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그 선물을 주고받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것으로 혹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떠세요? 선물을 주고받는다. 기쁘죠? 한 해를 마무리한다. 성탄절이 오면은 12월 24, 12월 25일이 되면은 이제 한 주가, 한 해가 끝나버려요. 한 일주일 사이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자,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탄절을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의 공휴일로, 그 다음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미가서를 보면, 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미가서를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부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려놓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심판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나라들을 다 물리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미가서 5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교만할 수 있었던 그 군사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침묵하세요. 말씀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요? 점쟁이를 찾아요. 요즘 점쟁이 비즈니스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요즘도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TV 프로를 보면 TV 프로에 나와서 마치 상담을 해주는데 그 복장이 뭐예요? 점쟁이 복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재밌다고 막 웃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게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의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막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화 침략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드라마들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 자극적인 그 재미를 위해서 이 드라마를 이용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이 사회가 깨지고 막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심각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재미로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들을 다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점쟁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느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이렇게 철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도 크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크리스마스, 아,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그냥 기쁘고 즐겁게만 받아들이고 싶다고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매번 뭐 이렇게 어떤 심판, 뭐 그런 것들을 들으면 안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일관되게 자신이 하신 그 말씀대로 사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전쟁 가운데에 이 심판을 경험하고 남은 사람들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쟁을 피했어요. 전쟁 가운데에도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다 괜찮아요? 그 남은 자들,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 누구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란받게 한 자를 모아 그랬어요. 이게 이 남은 자는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한 예비한 그 7,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얻어 터지고 상처 입고 어떻게 보면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란받게 한 자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나라가, 아까 나라를 얘기할 때 영토도 있지만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 그 국민,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은 백성이 누구냐, 뭐 백성이 장애가 있냐 없냐, 백성이 환난을 당했냐 안 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책임지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그 백성들이 누군가,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나라는 누가 왕이에요?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전 영광을 다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책임져 주시는 그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해요. 자꾸 나는 누구를 보려고 할까요? 사람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자기 목사님, 옛날 목사님 흉 아닌 흉을 보게 됐어요. 근데 자기 목사님은 딱 기준이 딱 두 가지래요. 딱 성도가 왔을 때 두 가지를 본대요. 스카이를 나왔냐 안 나왔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많냐 적냐. 그래서 그 성도를 하면은 저 사람, 저분 연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은 완전히 그새 가족 환영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동네가 좀 아주 뭐잘 사는 알파인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알파인은 아주 그 당시에 한 20년 전에도 한 300만 불 정도 하는 집들이에요. 지금 얼마일까요? 주소가 알파인으로 되어 있다. 거기다가 서울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목회는 그 카테고리에 속한 한 20%에 대한 사람들이 목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만 해도 교회가 아주 크게 직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목회가 20년 전, 30년 전, 30년 전에는 먹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제가 만약 그런 거에 막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받으면 안 되는데 좀 받을 확률도 있지 않겠어요? 좀 솔직히 사람이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너무 몰두하면은 그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어떠세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배경, 어떤 환경, 막 그런 것들을 많이 봐요. 저도 느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도 있잖아요. 어떤 부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면 서로 간에 또 알아서 좀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딱 봐도 느낄 정도로. 뭐 여기 연합장로교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느껴요. 사람들은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 한번 미가서 4장 6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나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연장선상으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가 중요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어떠한 지위와 명예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복된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붙잡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는데 그 고통과 환난과 그 어려움의 시기를 이제 이겨내고 왔다고 정말 자부심을 가지는데, 주님, 저의 모습을 보니 내가 온전하지 않아요, 주님. 예전에 내가 주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나를 사용해 주시지. 이제 내가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저는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나이도 들었어요. 힘도 없어요, 주님. 나도 할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다리는 그 은혜가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지금 붙잡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한 집사님이 양로원에 들어가셨어요. 더 이상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양로원에 들어가셨어요. 제가 가서 기도하면서 그 있는 짐들, 옷들 다 어떻게 정리하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다 놔두고 오셨대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놔두고 오신 거예요. 양로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이 알아서 정리하겠지. 우리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죄를 지었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이렇게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께 그랬어요. 그게 아니다. 집사님이 이제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혼자 밥도 먹지 못하고 잘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와서 이렇게 인생을 잘 마무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 이곳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약속했어요. 집사님, 내가 매일은 못 오지만 자주 올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내가 집사님 장례는 잘 치러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책임지고 잘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쉬세요. 편안하게 지내세요. 그랬어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뭘까? 여러분, 왜 실망하세요? 왜 화가 나요? 왜 기쁘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분명히 저는 자고 쫓겨난 자고 환난을 받은 자들이지만 여전히 발을 절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으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기도 이 저녁에 함께 드리겠습니다.